오늘의 세계 뉴스입니다. 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가 16일 일본 도쿄에서 개막했습니다. NHK 방송 등 일본 언론들은 10회째를 맞은 이번 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에 투발루, 팔라우, 바누아투 등 남태평양 16개 나라 정상과 호주, 뉴질랜드의 장관급 인사가 참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번 회의를 통해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 문제와 해양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태평양 도서국들과의 협력을 확인할 것이라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 문제에 대한 회원국들의 이해도 거듭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국 대표들은 회의가 종료되는 오는 18일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는 3년 주기로 열려왔으며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남태평양 국가 나우루가 타이완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 방침을 밝히는 등 최근 역내 도서국들과 중국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남태평양 도서국들과의 관계 강화를 희망하고 있다고 NHK는 전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접경 지역에서 무장 세력이 인도 군인들을 공격해 최소 4명의 군인들이 사망했다고 인도군이 오늘 밝혔습니다. 인도 육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어제 늦은 시각 인도 북부 도다 지역 숲에서 수색 작전을 펼치던 인도 육군 순찰대를 무장 세력들이 매복 공격하면서 이 같은 사망자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도다 지역 경찰청장은 어제 기자들에게 이 지역에 무장 세력이 침투했다고 확인하면서 대응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앞서 이 지역 내 다른 곳에서는 지난주에도 차량이 매복 공격을 받아 인도군 병사 5명이 사망했으며 지난달에는 힌두교 순례객들을 태운 버스에 무장세력이 총격을 가해 9명이 숨지고 33명이 다쳤다고 영국 BBC 방송이 이날 보도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각각 히말라야 접경 카슈미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양국 정부는 이 지역을 부분적으로 나눠 통치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파키스탄이 무장세력을 이 지역에 침투시켜 평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지만 파키스탄은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가 올 하반기 EU 순회 의장국인 헝가리의 활동을 부분 보이콧하기로 했습니다. 에릭 마메르 EU 집행위원장 대변인은 이날 소셜미디어 X를 통해 헝가리의 의장국 직책과 관련한 최근 사태를 고려해 집행위원장은 비공식 이사회에 고위 공무원만 집행위 대표로 참석하도록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장관급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국이 수시로 개최하는 EU 비공식 이사회에 집행위원들이 참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메르 대변인은 또 집행위원단의 헝가리 방문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U 집행위의 이번 결정은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가 지난주 이른바 평화사절단 명목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중국을 전격 방문한 데 대해 EU 회원국들 사이에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헝가리 정부의 유럽 담당 장관은 소셜미디어 X에 EU 집행위는 협력하고자 하는 기관과 회원국들을 선별할 수 없다면서 집행위의 결정은 정치적 고려에 기초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헝가리는 올해 말까지 6개월 동안 EU 순회 의장국을 맡을 예정입니다. 이스라엘군이 16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곳곳에 공격을 가해 최소 17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보건당국 등이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이날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단 라파의 한 주택에 공습을 가해 팔레스타인인 5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라파에서 북동쪽으로 5km 정도 떨어진 칸 유니스에서도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일가족 4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가자지구 의료진에 따르면 지난 14일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최소 15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누세이라트 난민촌 등 가자 중부 지역 곳곳에서는 이날 이스라엘군의 폭격과 공습으로 최소 4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 가자 북부 셰이크 자이드에서도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4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의료진은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군은 이번 잇따른 공습은 가자지군의 무장세력과 갱도, 하마스 군사 기반 시설들을 겨냥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공군이 가자지구 곳곳에 저격용 진지와 감시초소, 군사시설물과 폭발물이 설치된 건물 등 40여 개의 표적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하마스 동맹인 무장세력 이슬라믹 지하드는 이날 성명에서 대전차 로켓과 박격포를 이용해 가자지구 곳곳에서 이스라엘군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16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됐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와 관련해 정치적 폭력 행위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의회의 한국계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총격을 규탄했습니다. 북한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3에서 24도, 낮 최고기온 21도에서 29도, 바다의 물결, 동해 북부 앞바다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1.5에서 3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됐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함께 출마할 부통령 후보로 올해 39살의 JD 벤스 상원의원을 선택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이 15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공화당 대선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날 위스콘신주 미러키 5 서브 포럼에서 진행된 전당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Let's make it official. Accordingly, the chair announces that President Donald J. Trump.
존슨 하원의장은 이날 연단에 올라 전당대회에서 유효 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대표로 선출됐음을 발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 주의 대의원 대상 투표에서 2,400여 명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각 주의 대표단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호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투표에서 플로리다주 투표 때 과반 득표를 넘겼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11월 열리는 미국 대선에서 집권 2기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도전은 지난 2016년과 2020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18일 후보 수락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2기 집권 시 비전 등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9일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조 바이든 대통령을 민주당 후보로 공식 지명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선 경선에서 전체 대의원 3,937명 중 3,894명을 확보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될 자격을 가졌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 자신과 함께 대선에 나설 부통령 후보로 JD 벤스 상원 의원을 지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 사회 관계망 서비스 트루스 소셜을 통해 오랜 숙고와 고민 끝에 그리고 다른 많은 분의 엄청난 재능을 고려한 끝에 나는 미국 부통령직을 맡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위대한 오하이오주의 JD 벤스 상원의원이라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벤스 의원은 해병대에서 명예롭게 조국을 위해 복무했고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를 2년 만에 수석으로 졸업했다며 예일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고 예일 법률저널 편집장과 예일대학교 법학 재향군인회장을 지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벤스 의원의 저서인 힐빌리의 노래는 열심히 일하는 미국의 남녀를 옹호하는 내용으로 주요 베스트셀러이자 영화로도 제작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기술과 금융 분야에서 매우 성공적인 비즈니스 경력을 쌓은 JD는 이제 캠페인 기간 동안 자신이 훌륭하게 싸우며 대변했던 사람들, 즉 펜실베니아와 미시간, 위스콘신, 오하이오, 미네소타 및 그 너머 지역의 미국 노동자와 농부들에게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급한 힐빌리의 노래는 벤스 원이 가난한 백인 가정에서 태어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담은 회고록으로 유명합니다. 오하이오주 미들턴에서 태어난 올해 39세의 초선인 벤스 의원은 고등학교 졸업 후 해병대에 입대해 이라크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이후 군복무를 마치고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와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한 뒤 법조계와 벤처캐피탈 업계에서 일했고 2022년 오하이오주 연방상원의원에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벤스 의원은 미국 내 제조업 부활을 강조하며 해외로 이전된 제조업을 미국으로 다시 이전하는 경제정책과 미국의 일자리와 산업을 보호하는 무역정책을 지지하는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한 강력한 국경 보안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해선 관련 위원회 활동을 하는 등 깊이 관여하진 않아 한반도와 관련해 구체적인 발언을 하거나 관련 법안 발의에 참여한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벤스원은 전반적으로 미국의 군사력 강화와 동맹국과의 관계 심화를 지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선 경제적 위협에 대응해 강력한 대중 관세 정책과 중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를 규제하는 강경한 정책을 옹호했습니다. 또 동맹국들과 협력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함으로써 중국의 경제적 패권을 견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벤스원은 지난 4월 본회의장 연설에서 세계 경찰로서 미국의 역할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If the Europeans were forced to step up and provide for their own security, we could actually take care of some more domestic problems at home, but no.
벤스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하며 유럽인들이 스스로 나서서 안보를 책임져야 한다면 우리는 국내 문제를 더 많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의장에 너무 많은 이들이 우리가 전 세계 경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며 미국 납세자들은 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부통령은 대통령이 사망하는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서열 2위의 자리입니다. 부통령은 또 상원의장을 겸임해 상원에서 투표가 동률일 때 결정적인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와 관련해 정치적 폭력 행위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총격범의 범행 동기를 밝히는데 수사력이 집중되는 가운데 국토안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 수준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총격 사건과 관련해 우리의 메시지는 간단하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분명히 했듯 민주주의에는 폭력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과 정부도 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지난 토요일에 일어난 일에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We know today that people around the world,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have questions about what happened on Saturday, just as Americans do. And our message to them is
이어 우리가 어떤 나라의 정치적 폭력에 대해서도 규탄한 것처럼 그리고 이전에 미국에서 발생한 정치적 폭력 행위를 규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번 공격과 모든 정치적 폭력을 강력하게 분명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의 민주주의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의 큰 부분은 하나의 국가로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at this time when people around the world have questions about our democracy, a big part of what we must do is show them how we respond as a nation.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 참석해 이번 피격 사건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처 방안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설명했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위협 양상의 변화와 공식 후보로 전환되는 그의 신분 변화에 맞춰 비밀 경호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이번 주 공화당 전당대회 기간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호와 관련된 강화 조치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Both prior to and after the events of this past weekend, the Secret Service enhanced former President Trump's protection.
또한 비밀 경호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지명한 J.D. 벤스 상원의원과 제3후보로 대선에 나선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도 주요 경호 대상으로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각 부처가 이번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독립적인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검토에서는 총격 사건 전과 당시 그리고 이후 비밀 경호국과 그 외 법 집행기관의 조치를 조사해 국가 지도자 보호라는 임무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개선 사항을 파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이날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비밀 경호국을 신뢰한다면서도 이번 암살 시도가 경호 실패라고 인정했습니다. 현재 수사 당국은 이번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7월 13일 펜실베니아주 버틀러에서 열린 유세 현장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이자 잠재적인 국내 테러로 보고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FBI의 기술 분석 요원들이 총격범 토머스 매튜 크룩스의 휴대폰 접속에 성공해 이를 분석 중에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또한 크룩스의 거주지와 차량을 수색하고 현장에 있던 참석자와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약 100건의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제보자들로부터 확보한 현장 영상 등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FBI는 이번 사건을 크룩스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의 범행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건 다음 날인 14일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위스콘신주 밀워키에 도착했습니다. 공화당은 15일부터 나흘간 밀워키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 수락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4일 워싱턴 이그제미너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암살 시도 이후 전당대회의 대선 후보 수락 연설문 내용을 완전히 다시 작성했다며 국가적 단결과 통합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나라를 하나로 단결시키고 싶다며 오는 18일 연설은 미국을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기회이고 내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14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폭력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며 정치적 이견을 뛰어넘는 국민 통합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Disagreement is inevitable in American democracy. It's part of human nature. But politics must never be a literal battlefield, God forbid.
미국 민주주의에서 의견 충돌은 피할 수 없고 이는 인간 본성의 일부이지만 정치가 결코 전쟁터나 살상의 장이 돼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건 발생 당일인 13일 밤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14일 언론 인터뷰에서 전화 통화가 좋았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매우 친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양측의 대선 운동이 서로에게 더욱 정중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연방의회의 한국계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총격을 규탄했습니다. 미국에서 정치적 폭력이 설 자리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계인 영킴 공화당 하원 의원은 15일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과 관련해 폭력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VOA 관련 논평 요청에 우리의 이견은 정치적 과정을 통해 해결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미국인들은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는 것이든 집회에 참석하는 것이든 또는 지역사회에서 발언을 하는 것이든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폭력적인 보복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단결하고 갈등을 완화하며 상처를 치유하고 국가로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평화로운 정치적 담론은 우리 민주주의의 초석이라며 이 위대한 실험이 248년 동안 전 세계의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었던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쾌유와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의 뜻도 표했습니다. 김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사해서 다행이라며 그와 그의 가족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비극 앞에서 우리가 일어나 모범을 보이며 미국인으로서 우리를 분열시키는 것보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계인 미셸 스틸 공화당 하원 의원도 이번 사건을 정치적 폭력으로 규정하면서 규탄했습니다. 스틸 의원은 13일 X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 그리고 이 무분별한 정치적 폭력으로 인해 부상당하고 숨진 사람들의 가족을 위해 계속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계인 메릴린 스트림랜드 민주당 하원 의원도 이날 X를 통해 정치적 폭력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정치적 신념이 무엇이든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은 민주주의에서 설 자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월 뉴저지 연방상원 의원 선거의 민주당 후보인 한국계 앤디 킴 민주당 하원 의원도 지난 13일 총격 사건 직후 X를 통해 우리나라나 정치에서 폭력이 설 자리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에 큰 분열이 있지만 공격에 의존할 순 없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집회 참석자들이 무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외교안보 문제에 깊이 관여하는 의회 내 주요 인사들도 이번 사건을 초당적으로 규탄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장인 마이클 맥콜 공화당 의원은 13일 X에 올린 글에서 우리의 민주적 절차는 이런 근거 없는 행동에 의해 좌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원 외교위원장인 벤카딘 민주당 의원도 이날 X를 통해 모든 정치적 폭력 행위를 규탄한다며 우리나라는 물론 그 어떤 곳에서도 폭력적인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13일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리어에 있는 유세장에서 연설 중 총격을 당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곧바로 인근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VOA 뉴스 이지원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총격을 강력 규탄하며 조속한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전 세계의 정치폭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유세 중 벌어진 암살 시도에 대해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 같은 정치적 폭력 행위를 단호히 규탄한다고 유엔 사무총장실이 밝혔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실은 15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같이 전하며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 피격 사건과 관련해 정치적 폭력은 민주주의에서 설 자리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Was very clear. As a full condemnation, of course, for this assassination attempt and all political violence.
에릭 마머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를 분명하게 규탄하는 내용에 앞선 우주줄라 폰데얼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성명을 상기하며 이같이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이나 다른 곳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성격의 폭력 등 모든 폭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대화가 이견이 있는 부분에서 합의점을 찾는 기반이 된다는 EU의 토대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3일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펜실베니아주 버틀러에 있는 유세장에서 연설 중 총격을 당해 귀 윗부분을 다쳤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곧바로 인근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프랑스, 캐나다 등 각국 정상들은 이번 총격 사건을 한 목소리로 규탄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빠른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 정부가 핵 작전 지침을 통해 미국과의 동맹을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시켰다고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핵 억제 태세를 상향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반도에서 핵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방미 기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미한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을 채택한 사실을 언급하며 두 나라 동맹이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침을 통해 마침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 억제 시스템이 공고히 구축되었고 한미 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 배정한다며 이제 우리는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국방성은 앞서 지난 13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미한 정상의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에 대해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위험한 행동이라며 경고를 무시할 경우 치르게 될 대가는 누구도 상상하기 힘들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국방성은 또 미안의 이 같은 행동이 핵 억제 태세를 보다 상향시키고 억제력 구성의 중요 요소들을 추가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알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활동들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14일 북한 측의 이 같은 담화에 대해 적반하장식 위협이라며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으로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서 비롯된 핵 경쟁이 한반도에서 본격화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핵작전 지침을 통해 한국은 미국의 핵 전력 가동 과정에서 일정한 발언권을 갖게 됐다며 북한으로선 미한 동맹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여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미국은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제공을 언급할 때 그 핵심 수단이 핵무기임을 공개적으로 밝히길 꺼렸다며 북한은 그러나 이번 핵작전 지침을 통해 미 핵전력이 한반도에서 북핵 대응의 상시적 수단이 됐다고 여기고 압박을 크게 느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또 북한이 핵무기 강국인 러시아와 최근 군사동맹 수준의 새 조약을 체결한 것도 한국으로 하여금 미국과의 핵 기반 동맹 필요성을 키웠고 한반도에서의 핵 경쟁을 본격화시킨 요인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북러가 두 핵을 가진 국가가 정부가 보기에는 거의 군사동맹 수준으로 밀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핵을 가진 두 국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강력한 핵 기반의 동맹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상당 부분 고려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겠죠. 이게 정확하게 본다면 핵 경쟁인 거죠.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 억제 태세를 상향하고 억제력 구성에 중요 요소들을 추가하겠다고 밝힌 대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객원연구위원은 북한이 핵 사용 문턱을 낮추는 언행을 한층 강한 톤으로 구사하면서 자신들의 핵무기 반격 능력 고도화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핵 사용 문턱을 낮추면서 실제 사용될 수 있고 사용할 의지도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이런 말과 행태 뭐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 공격받았을 때 대표적으로 뭐 SLBM 같은 경우겠죠. 소위 북한의 핵전력의 생존, 그다음에 반격 이런 능력들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발을 좀 가속화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죠.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미국과의 군비 경쟁 과정에서 소련 체제가 붕괴됐듯이 핵무기 경쟁은 천문학적인 비용 때문에 가난한 쪽이 지게 돼 있다며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는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 도발이 한국 내 자체 핵무장론을 비등하게 하고 이 때문에 미 핵 전력에 한반도 투사가 강화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핵과 관련된 도발을 하면 대한민국 내에서는 자체 핵무장론이 더 커져야 되고요. 이번에 핵작전 지침에도 불구하고 자체 핵무장론은 지금 수그러들 기미가 없어요. 오히려 핵작전 지침이 미흡하다. 라는 여론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북한이 핵과 관련된 도발을 한다고 그러면 미국은 확장 억제 체제를 더 강화해야 되는 부담이 발생을 하거든요.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또다시 한국 측의 대북전단을 비난하는 담화를 냈습니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우리 국가의 남쪽 국경과 일부 중심지대에선 대한민국 쓰레기들이 날린 대형 풍선 29개가 또 발견됐다며 다시금 엄중히 경고한다. 처참하고 기막힌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철원군 등 전단이 발견된 지역을 열거하며 많은 지역에서 해당 구역들이 봉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인민들의 불편이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쓰레기들의 취조라고 더러운 짓이 계속될 경우 우리의 대응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제기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앞서 지난 14일에도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이 발견됐다며 수거한 전단을 소각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바 있습니다. 김 부부장이 대북전단에 대해 연달아 담화를 내고 전단 소각 장면을 매체를 통해 공개한 것은 자기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면서 일부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한국 내부의 비판 여론을 고조시키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민간 연구 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물리적 도발을 해서 한국에게 인명 또는 물리적 피해를 준다면 그걸로 인해서 받을 대가도 각오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얻은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그런 도발의 카드를 선택하기는 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말로 하는 선동 카드를 우선 쓰는 것 같습니다.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김여정 부부장이 대응 방식 변화를 언급한 데 대해 한국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물리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며 종이장 등을 담은 기존 오물풍선 대신 대북 전단에 맞선 내용을 담은 대남 전단을 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4년엔 대북 전단 살포에 고사총 발사로 대응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최근 나토 정상회의에서 미한 양국 정상이 발표한 공동성명은 동맹에 대한 어떤 공격도 압도적 대응을 맞게 될 것이란 메시지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은 결코 남의 나라 전쟁이 아니며 북러가 최근 체결한 상호 방위 조약은 한국을 직접 겨냥한 위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13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에이브러햄 덴마크 전 미 국방장관 오커스 선임 고문과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태 안보석좌의 대담을 노시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4개국 정상들이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았는데요. 나토가 한국을 계속 초청하는 이유는 뭔가요? 크로닌 석자님은 한국이 좋은 파트너로서 어떤 강점을 갖고 있다고 보세요?
Well, it may have been the 75th anniversary of NATO, but it was the third anniversary after the Russian invasion of Ukraine, and that was a real inflection point in international affairs.
올해는 나토 창설 75주년이기도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3년째이기도 해서 국제정세의 중요한 변곡점이네죠. 그 이후로 아시아의 주요 4개국인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외교에 기여하고 있고 그들은 잠재적으로 산업 기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나토 파트너들에게 공급될 군수품을 포함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사이버 안보와 경제 안보를 지원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공통의 민주적 국가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들이죠.
워싱턴 정상 선언에서 중국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결정적인 조력자라고 규정했는데요. VOA로서는 북한 관련 내용이 머리 기사지만 덴마크 고문님, 나토 입장에서는 군사 강국인 중국의 러시아 지원이 훨씬 더 큰 우려 아닌가요?
Well, it's a much more strategic concern. It's a more geopolitical concern for Europe and for the United States.
훨씬 더 전략적인 문제죠. 유럽과 미국으로선 더 지정학적 우려인데요. 미국은 중국을 우리가 직면한 다가오는 도전으로 이야기하죠. 국가 체제를 바꾸려는 의도와 수단을 모두 가진 유일한 나라라고요. 그래서 유럽은 점점 더 중국을 자신들이 의존하는 이상과 국제체제에 대한 글로벌 도전자로 인식하죠. 그렇지만 유럽의 파트너와 동맹들은 북한도 문제이자 도전으로 봅니다. 북한 군사력과 핵 역량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유럽에는 무엇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지원 확대 때문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그들에게 어느 정도로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보나요? 유럽 국가들은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강화한 이후 북한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된 건 아닌가요?
I think they see North Korea as a more immediate challenge because of its support for Russia and its invasion of Ukraine. This is the largest land war we've seen.
유럽 국가들은 북한을 더 즉각적인 도전으로 봅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니까요. 이것은 우리가 2차 세계 대전 이후 본 가장 규모가 큰 육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입니다. 수십만 명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러시아 지원은 유럽이 직면하고 있는 즉각적인 가장 시급한 도전입니다. 하지만 러시아 전략가들이나 정책 이반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들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글로벌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고 따라서 그들도 그것을 도전으로 인식합니다.
비핀 나랑 핵협의그룹 미국 측 대표와 자주 대화를 나누셨는데요. 그 의미를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이 미국의 핵 배치에 대해 실제로 강력한 발언권을 가진 유일한 나라라는 것이 정말 사실인가요?
Well, ultimately, I can't speak to the agreement that was just signed. I believe it's still classified and hasn't been.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방금 서명한 협정에 대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아직 기밀 사항으로 공개되지 않은 걸로 아는데요. 하지만 분명히 미국은 동맹인 한국이 미국의 확장 억제 보장을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국 약속을 한국에 재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훈련에서부터 대화, 그리고 이제 이런 협의체 합의에 이르기까지요. 이는 미국이 아시아 동맹과 맺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것입니다. 유일하게 비교할 만한 건 미국과 나토의 교류 방식입니다. 나토엔 여러 핵 보유국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한국을 안심시키는 아주 중요한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또한 우리의 잠재적 적들에게 보내는 매우 분명한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이 동맹은 강력하고 우리 사이를 분열시킬 수 없을 것이며 우리 동맹에 대한 어떤 공격도 압도적인 대응을 막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 말입니다.
이 지침 문서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정부에 계셨잖아요.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된 게 윤 대통령이 핵 선택지를 언급하고 한국 여론과 정치권에서 핵 무장 요구가 이어진 것이 영향을 미친 걸까요? 이것이 어떻게든 미국을 움직였다고 생각하십니까?
I think that Washington is very aware of the political debates, the discussions happening in Korea.
미국은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논쟁과 논의를 잘 알고 있고 왜 일각에서 핵무장을 요구하는지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알고 있고 한국 지도자들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독자적인 핵 역량을 추구하는 건 한국에 엄청난 위험과 비용이 따를 거란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억제력을 강화하고 우리의 동맹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은 여전히 핵확산 금지 조약의 회원국이자 미국과 좋은 강력한 동맹으로서 억제력이 강력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일부 한국인들은 여전히 회의적인데요. 미국이 북한의 한국에 대한 핵공격에 즉각적 보복에 나설 것이란 실제적인 보장이 없기 때문인데요. 사전에 검증할 수 없으니까요. 워싱턴 선언 서명과 핵협의 그룹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체 핵무장을 지지하는 여론조사 결과나 여당 당대표가 되면 당론으로 자체 핵무장을 추진하겠다고 말하는 정치인도 있는데요. 크로닌 석자님, 미국이 한국의 핵 추진을 얼마나 오래 억누를 수 있을까요? 어느 시점엔 전환점이 오리라는 걸 미국도 이미 알고 있지 않을까요?
Well, there might be a tipping point, but I think both allies are working valiantly to prevent that from happening. That saying basically the Pyongyang
전환점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양국 모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북한에 내가 뭘 만들든 우리는 더 강해질 거고 함께 일할 거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워싱턴 선언과 핵협의 그룹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들은 이 공통의 문제에 대해 함께 협력하기로 하는 동맹의 합의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분열하지 않을까, 우리가 어떻게 북한을 억제할 수 있을까 하는 공통의 문제에 대해서요. 미한 양국은 둘 다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진전되는 재래식 역량과 미국의 핵무기와 재래식 역량, 외교와 경제정책을 결합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모색합니다. 이제 이것이 유지될까요? 여론에서는, 여론의 법정에선 유지될 수 없을 겁니다. 항상 걱정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왜냐하면 서울시장이 이번 주 오직 핵무기만이 핵무기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듯이요. 자신의 운명에 대한 완전한 자율성과 통제권이 없다면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내 이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요점은 인생에서 100% 보장이란 없으며 항상 그런 논쟁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깨달은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더 긴밀하게 함께 일하는 것이 이익이고 우리는 실제로 따로 일하려 할 때보다 함께 일할 때 더 강해진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이 방정식에 일본과 다른 동맹 및 파트너들을 추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토 지도자들은 공동성명에서 인도태평양이 나토에 중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개되는 일 등이 유럽 대서양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요. 아시아태평양 파트너들의 유럽 대서양 안보에 대한 지속적인 기여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나토는 인도태평양 4개국에 어떤 기여를 원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것이 한국에도 이익일까요?
Well, it can be in South Korea's interest, and I think South Korea clearly found a benefit by showcasing its global.
한국의 이익이 될 수 있죠. 그리고 한국은 지난 3년간 나토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보여줌으로써 분명 이익을 봤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높이는 데 상당히 기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럽에서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나토가 하려는 일에 대한 지지도 한국의 이익이 된다고 보는데요. 윤 대통령이 특히 이번 주에 분명히 밝혔는데요. 러시아의 침략은 한국과 아시아 전반의 이익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주변국을 침략하고 김정은에게 기술을 이전하게 되면 김정은을 대담하게 만들어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익입니다. 외교, 군사안보, 산업안보, 경제정책에서 이익입니다. 저는 사이버안보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이버 위협은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라자루스, 코지베어, APT40 등 이 대변동의 축, 저항의 축에서 활동하는 세계의 큰 해킹그룹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그들은 한국, 일본, 호주, 유럽, 미국을 공격하고 있고 우리는 공통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나토 체제를 활용해 허위 정보에 대한 안보 대응책을 조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군수품 비축에 대한 산업 정책을 돕고 미래의 AI 같은 일들을 다루고 다른 이슈들도 다루는 게 중요한데요. 특히 한국이 기여할 준비가 돼 있을 뿐 아니라 세계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한국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슈들 말입니다.
한 전문가는 한국이 다른 나라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건 한국의 대북 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한국이 유럽에 보낼 새로운 탄약을 충분히 생산해 놨기 때문이라면서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는 걸 긍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세요?
Well, South Korea may have other options. So this Star Wars project that was announced here at the NATO summit involves lasers to shoot down.
한국은 다른 선택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스타워즈 프로젝트에는 드론을 격추하는 레이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실제 위협이지만 치명적이진 않죠. 방어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그런 시스템을 먼저 보내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러시아가 한국의 관점에서 금지선을 넘는다면 말이죠. 하지만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군수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토 회원국들에 계속 군수품을 제공하거나요. 그래서 한국이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다른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위협은 공통의 위협이니까요. 윤 대통령도 이 위협이 별개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는데요. 한국이 직면한 세계적 문제라는 겁니다. 한국은 뭔가를 해야 하지만 한국의 이익에 부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고요. 하지만 여전히 한국 일각에서는 이것은 다른 나라의 전쟁이고 한국이 너무 깊이 개입하면 한반도 문제의 주요 이해 당사자인 중국과 러시아의 적대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 주도의 동맹 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과 외교의 여지를 남겨두는 게 더 현명할까요? 제 대답은 러시아가 북한과 방금 무슨 일을 했느냐가 될 겁니다. 그들은 냉전 동맹을 재점화했습니다. 이것은 방위 조약입니다. 그들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요. 우리가 방송을 찍는 지금 이 순간에도 러시아에는 북한의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안녕 한국, 정신 차려. 이건 너에 대한 위협이야, 유럽이 아니라, 라고 말이죠. 이건 윤 대통령이 고심해야 할 명백한 현존하는 위험입니다. 하지만 물론 당신 말이 맞아요. 한국은 현명하고 똑똑하게 그리고 가장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러시아를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도록 말이죠. 러시아는 숨겨진 기술 노하우를 북한에 이전함으로써 큰 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요.
인도태평양 4개국 가운데 호주는 오커스 회원국인데요. 국방장관의 오커스 선임 고문이셨죠. 한국인들은 오커스를 보면서 한국도 핵추진 잠수함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북한이 핵 어뢰를 시험했다고 주장하니까요. 북한은 또 모든 잠수함들을 전술 핵무기를 탑재한 공격용 잠수함으로 개조할 계획이라고 주장했으니까 말이죠. 한국이 북한의 잠수함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핵추진 잠수함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세요? 당신은 한국 해군의 명예 제독입니다. 덴마크 고문님.
I actually don't agree that South Korea needs nuclear-powered submarines. I'll explain why. First, what's happening?
사실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설명하죠. 우선 오커스에서 호주에 제공하는 것은 재래식으로 무장된 핵 추진 잠수함입니다. 핵무기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건 북한이 잠수함으로 하려는 것과 전혀 유사하지 않죠. 하지만 특히 한국의 필요와 역량에서 보면 핵추진 잠수함의 이점은 장거리를 이동할 수 있고 아주 오랫동안 조용히 바다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호주의 경우 그들은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직면한 도전과 위협은 상당히 먼 거리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장거리 잠항 능력이 필요합니다. 미국과 유사하죠. 반면에 한국은 직면한 위협이 훨씬 더 가깝고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 유지, 사용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제 생각엔 정확히 한국에 필요한 건 재래식 잠수함입니다. 긴 잠항거리는 필요 없죠. 재래식 잠수함도 매우 조용히 운항할 수 있어요. 재래식 잠수함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비용 효율도 훨씬 높을 겁니다. 한국이 직면하고 있고 또 직면할 도전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지금까지 에이브러햄 덴마크 전 미 국방장관 오커스 선임 고문과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태 안보석좌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북한의 핵물질이 2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핵연구그룹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조립 가능한 핵탄두 수는 최대 90기로 추정되지만 실제로는 약 50개 정도로 조립했을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 과학자연맹 핵정보 프로젝트는 15일
북한이 최대 90개의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을 만큼의 핵분열 물질을 생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핵정보 프로젝트는 이날 핵과학자 회보 7호로에 실린 북한 핵무기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이 이 중 약 50개 정도를 실제 핵탄두로 조립했을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계속해서 핵무기를 현대화하고 증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핵정보 프로젝트는 앞서 지난 2022년 보고서에선 북한이 45개에서 55개의 핵무기를 만드는데 충분한 양의 핵분열 물질을 생산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중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20개에서 30개의 핵탄두를 조립했을 수 있다고 추정한 바 있습니다. 2년 만에 북한이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는 핵분열 물질 양이 2배 가까이 뛴 겁니다. 이 같은 추정치는 북한이 폭발력 10킬로톤에서 20킬로톤 사이에 1단계 핵분열탄을 만들었을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2단계 핵분열탄을 만들 경우 핵분열 물질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산할 수 있는 핵탄두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최대 81kg의 플루토늄과 180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최대 90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다른 국제연구단체도 올해 북한의 핵물질 보유량과 관련해 핵정보 프로젝트와 비슷한 추정치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스웨덴의 민간 연구단체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시프리는 지난 6월 올해 1월 기준으로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 수를 50기로 추정했습니다. 또 북한이 조립할 수 있는 핵탄두 수를 최대 90기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1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핵무기 90개 분량의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다는 추정은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90개의 핵무기를 실제로 제조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They are correct in saying that most likely they have not.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북한이 아직 제대로 된 실험이나 핵실험 단계를 거치지 않았다면 핵물질을 모두 소모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무기 설계를 최종적으로 확정했을 때 핵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만큼 북한의 실제 핵탄두 개수는 핵물질 보유량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또 핵정보 프로젝트 보고서에 북한 보유 핵분열 물질 추정치가 2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건 북한이 플루토늄 추출을 늘리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We see that they produce more plutonium. We see that they produce more high-end uranium.
한편 핵정보 프로젝트는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역량에 대해서도 평가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북한이 모든 사거리를 망라한 매우 다양한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핵탄두 운반을 위해 최근 신형 고체연료 장거리 전략 미사일과 단거리 전술 미사일, 해상기반 미사일 등 미사일 전력을 강화, 다각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정상적인 궤도로 이동하기 위해서 지구 대기권 재진입 시 탄두를 보호할 수 있는 재진입체가 필요하지만 아직 이에 대해서는 공개된 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동시에 북한이 정상 작동 가능한 재진입체를 만드는데 큰 기술적 장애물이 없다고 보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아울러 북한이 대량의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역량은 미사일 발사대를 조달하거나 자체 생산하는 역량에 달려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과거 러시아와 벨라루스, 중국 기업으로부터 발사대를 조달해 민간용 발사대로 위장해 수입해왔지만 최근에는 장거리 미사일용 발사대를 자체 생산하는 데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고체 연료를 장착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서서히 옮겨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체 연료는 북한의 지상 발사 미사일의 작동을 단순화하고 신속한 발사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요일별 주간 프로그램을 알려드립니다.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미국 역사 속 중요한 인물들을 알아보는 인물 아메리카를,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이슈 살펴봅니다. 미국의 선택 2024.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는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이 살아가는 현장을 찾아가는 탈북민의 세상보기가 방송되고요.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 뉴스 속 인물 살펴보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중파 1188kHz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단파 5875, 9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과 한국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비오의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13에서 24도, 최고기온 21도에서 29도.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지역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양은 최저 24도, 최고 27도. 안주 최저 23에서 26도. 남포 최저 23도에서 최고 27도. 신의주 최저 23도, 최고 27도. 중강 20도에서 27도. 강계 21도에서 29도. 희천 아침 최저 22도, 낮 최고 25도 되겠습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흐리고 비 소식 있습니다. 해주는 최저 24도에서 최고 26도. 개성 23에서 26도. 사리원 24에서 28도. 신계 22에서 26도. 함경남북도, 양강도, 강원도 지역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함흥은 최저 21도, 최고 26도. 심포 22에서 26도. 장진 16도에서 21도. 해산 17도에서 28도. 원산 22도에서 27도. 청진 최저 21도, 최고 26도. 선봉 21에서 25도. 삼지연 최저 13도, 최고 23도 기록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전해상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먼바다 모두 0.5에서 1.5m 일겠습니다. 서해는 전해상 흐리고 비 소식 있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1에서 3m, 먼바다는 2에서 3.5m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 보내드렸습니다. VOA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 내에서 제도화된 주민 대상 강제 노동이 심각한 인권 침해 우려를 낳고 있다고 유엔이 16일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 이날 서울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강제 노동 유형으로 구금 시설 내 노동, 강제 배정 직장, 군 징집, 혁명 돌격대 활용, 작업 동원, 외화벌 이용 해외 파견 노동 등 6가지를 꼽았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주민들의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이 같은 강제노동 제도를 통해 북한 주민들은 착취를 당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제도는 주민들을 통제 감시하며 사상을 주입하는 수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보고서에 담긴 진술 내용을 통해 강제노동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고통이 규모와 폭력, 비인도적 대우의 수위면에서 얼마나 충격적이고 비참한지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튀르크 대표는 또 피해자들은 견디기 힘든 환경에서 노동을 강요당하면서도 급여나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고 의료조치와 휴식시간 등도 보장되지 않으며 지속적 감시와 구타, 성폭력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북한 정부의 강제노동 제도를 철폐하고 어떠한 형태의 노예 제도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는 강제노동과 관련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을 조사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을 당부했습니다. 유엔의 이번 보고서는 북한을 탈출해 해외에 거주 중인 강제노동 피해자 및 증인들과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한 183건의 인터뷰 등을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접경 지역에서 무장세력이 인도 군인들을 공격해 최소 4명의 군인들이 사망했다고 인도군이 오늘 밝혔습니다. 인도 육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어제 늦은 시각 인도 북부 도다 지역 숲에서 수색작전을 펼치고 있던 인도 육군 순찰대를 무장세력이 매복 공격하면서 이 같은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도다 지역 경찰청장은 어제 기자들에게 이 지역에 무장세력이 침투했다고 확인하면서 대응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앞서 이 지역 내 다른 곳에서는 지난주에도 차량이 매복 공격을 받아 인도군 병사 5명이 사망했으며 지난달에는 힌두교 순례객들을 태운 버스에 무장세력이 총격을 가해 9명이 숨지고 33명이 다쳤다고 영국 BBC 방송이 이날 보도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각각 히말라야 접경 카슈미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양국 정부는 이 지역을 부분적으로 나눠서 통치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파키스탄이 무장세력을 이 지역에 침투시켜 평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지만 파키스탄은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가 16일 일본 도쿄에서 개막했습니다. NHK 방송 등 일본 언론들은 10회째를 맞은 이번 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에 투발루, 팔라우, 바누아투 등 남태평양 16개 나라의 정상과 호주, 뉴질랜드 장관급 인사들이 참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번 회의를 통해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 문제와 해양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태평양 도서국들과의 협력을 확인할 것이라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 문제에 대한 회원국들의 이해도 거듭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국 대표들은 회의가 종료되는 오는 18일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는 3년 주기로 열려왔으며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남태평양 국가 나우루가 타이완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 방침을 밝히는 등 최근 역내 도서국들과 중국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를 통해 남태평양 도서국들과의 관계 강화를 희망하고 있다고 NHK는 전했습니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가 올 하반기 EU 순회의장국인 헝가리의 활동을 부분적으로 보이콧하기로 했습니다. 에릭 마메르 EU 집행위원장 대변인은 이날 소셜미디어 X를 통해 헝가리의 의장국 직책과 관련한 최근 사태를 고려해 집행위원장은 비공식 이사회에 고위 공무원만 집행위 대표로 참석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장관급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국이 수시로 개최하는 EU 비공식 이사회에 집행위원들이 참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메르 대변인은 또 집행위원단의 헝가리 방문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U 집행위의 이번 결정은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가 지난주 이른바 평화사절단 명목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중국을 전격 방문한 데 대해 EU 회원국들 사이에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헝가리 정부의 유럽 담당 장관은 소셜미디어 X에 EU 집행위는 협력하고자 하는 기관과 회원국들을 선별할 수 없다면서 집행위의 결정은 정치적 고려에 기초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